비추어 주십시오. 이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요한일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으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한보다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한 사도는 없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 1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사랑에 대한 개념 계명은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나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상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와 직접 교제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형제들과 교제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하는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한은 이렇게 여러 세대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쓰기를 쓴 것은 이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 여러 세대가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Und das ist was wirklich Kostbares, dass es sowas gibt. So eine starke Verbundenheit von verschiedenen Menschen. Und das ist auch ein Zeugnis in dieser Welt. In Johannes 13, Vers 34 sagt Jesus:
Johannes 13, sagt
wird man erkennen, dass wir Jesus sind.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35절이네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진리를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나이든 이들에게 권고할 때 어미에게 하듯이 아비에게 하듯이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가족 안에는 각자 다른 단계에 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이들에게 쓴 것이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음식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각 세대에게 맞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남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환경과 배경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의 기준을 가져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최적화하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생활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제 아이들은 때때로 제가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저는 때때로 자녀들과 제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할 때와 아니면 어떤 의무감에서 억지로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자녀들은 그 차이를 쉽게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의무감에 억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돋아났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족 생활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 같은 것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가장 복잡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복잡하고 좀 조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생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예로 들면 아이들이 자라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로 들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17절 잠언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것과 사망을 가져오는 것.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사망이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많은 강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은 생명이 길러진 방식이 아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제가 5살 난 딸을 데리고 빵집에 갔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것은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여지를 주는 것. 물론 이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곳에서 갇혀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받았을 때 내가 그냥 마음대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돌보아줘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학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산을 만들었다. 제 아내가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해서 자녀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항상 목요일, 일요일에 주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도 함께 나아갑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공급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요한은 자매들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한이 자매들을 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매들 또한 교회의 일부이니까요. 때때로 어머니들은 형제들은 어머니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자매들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매들에게 공급을 잘 받았는지를 물어보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공급을 받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